6장 7장을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8장 9장과 10장 11장 두 번째 재앙 시리즈 일곱 나팔과 그리고 10장 11장의 막간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 시리즈는 일곱 나팔 재앙인데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팔이 아까 인 이제 왜그 인을 떼고 또 이마에 왜 인을 맞는가 그것도 구약적인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의 의미는 무엇일까도 우리가 좀큰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서는 이 나팔이 전쟁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알릴 때이 나팔이 부러집니다. 여기에서 발전해서 선지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팔로 상징화시키고요. 특히 주의 날, 주님의 날의 도래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혹은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한편 이 나팔은 왕이 왕 위에 등극할 때 불리우는 그리고 좀더 심각 그 의미심장하게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제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데 그때도 역시 이 나팔이 사용이 됩니다. 자, 구약의 이러한 배경들은 일곱 나팔 환상에서 특히 출애굽 모형과 연관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을 이해할 때는 출애굽 배경이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일곱 인 재앙을 볼 때는 뭐가 열쇠를 제공했었죠? 어떤 배경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마가복음 13장이 하나의 열쇠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나팔 재앙을 이해할 때는 그 배경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팔이 심판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과 생각해 봤을 때, 출애굽 때 뭐가 계속 나타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죠?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 재앙을 이 나팔 상징과 연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그 재앙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가져오죠? 구출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악의 세계에 대한 심판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는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데요. 15절 이하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을 보니까 아까 나팔 상징이 왕이 왕위에 등극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왕으로 나타나실 때이 나팔 상징이 사용된다 했는데 여기서도 일곱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해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세 가지의 상징적인 요소, 심판의 요소, 구원의 요소, 그리고 왕적 왕위와 관련된 그러한 상징들이 이 나팔 재앙에 다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 재앙이 출애굽 재앙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좀 나팔 재앙과 출애굽 재앙을 실은 이거를 아까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나팔 재앙과 출애굽 재앙의 연관성을 보면 나팔 재앙의 우박과 불은 일곱째 재앙과 연관이 되고요. 두 번째 재앙인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은 첫째 재앙을 배경으로 둡니다. 강이 쓴물로 변한 재앙은 역시 첫째 재앙,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첫째 재앙과 연관되고, 네 번째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재앙은 아홉째 재앙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황충이 사람을 쏘는 재앙은 여덟째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 재앙에 두 요소가 있는데 어두움과 고통의 요소는 아홉째 재앙과 연관이 돼서 구약의 재앙들이 다 이처럼 나팔 재앙의 재앙들이 다 출애굽에 이런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경우에 이 각각의 재앙들은 출애굽의 경우보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현장은 출애굽의 경우처럼 애굽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가 아니라 지옥의 모든 권세들이고 그 영역은 애굽이 아니라 온 우주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어떤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상징의 실제적인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의미는 그 배경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배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확대되거나 더 깊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배경에 얽매어 있지는 않다. 그것을 자신의 의도를 따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의미들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을 살피고 나면 10장, 11장에 이제 막간이 또 두 번째 막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막간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두 번째 막간은 8장 9장의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서 10장 11장이 이제 두 번째 막간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 상징이 나타납니다. 작은 두루마리 상징. 11장에서는 성전 청량과 두 증인 이라는 상징이 또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11장을 좀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장의 경우는 1절부터 2절은 성전 청량이라고 하는 측량하는 그런 상징이 상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이 증언을 하고 핍박을 당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 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 1절, 2절에서 요한은 성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측량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 이 측량한다는 행동은 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구약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 했죠. 그럼 구약에서는 이 측량이라고 하는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요. 정반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 측량한다는 것은 파괴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1장 12, 1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짐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은 이미 사마리아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줄로 쟀다는 것은 멸망시켰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예루살렘을 재고 베푼다는 것은 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고 그 결과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의 예고로 이 잰다는 말을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징적 그 기능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9절 이하 예로 들면 측량줄이 곧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말 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그러니까 잰 곳은 다 측량한 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잰 영역은 보호하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 이 11장 1절 2절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런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측량의 기능은 성전의 안전 그리고 보존을 확보해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11장 1절 2절에서도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보호의 의미로 측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그 관련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보면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문자적인 성전일까? 아니면 상징적일까? 라는 질문부터 던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성전은 사실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2절의 성전과 그 관련 대상들인 제단, 경배하는 자들, 바깥들, 거룩한 성 이것들이 상징적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조금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상징들이 기독교 공동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요소들,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건 크게 봐서 기독교 공동체다 라는 데까지는 대개 학자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청량하라, 청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8장, 9장의 나팔재앙, 6개의 나팔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시겠다. 근데 아까 이미 우리가 7장에서도 그러한 상징을 보았잖아요. 7장에서는 이마에 뭐를 쳤죠? 인을 쳤습니다. 근데 그 인의 역할은 뭐였어요? 보호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는 동안에 인을 맞은 자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한다. 근데 여기서도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말은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절입니다.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측량하라고 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측량하지 마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호하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예, 버려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가 이제 해석상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제안들이 있지만 그 제안들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흐름 속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가장 타당해 보이는 제안은 이 바깥들과 거룩한 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서는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부의 세력들, 악의 세계에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영역은 어찌 보면 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외적인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영역들은 외부 세계와 부딪히게 되는 영역들은 내버려 두셨다. 얼마 동안이에요? 42달 동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42달 동안은 고난을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도록 버려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1절, 2절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대적들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 세력이 강하게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영역, 그건 뭐냐? 영적인 안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영적 안전은 보장해 주신다. 그건 측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에 반해 바깥들과 거룩한 성이 측량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백성이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난,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육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측량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지금 겪어야지 될 어려움이다. 그것까지 내가 막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 없이 그냥 딱딱딱딱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그것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그런 보장을 해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걸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통계를 내봐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그 사망률이 뭐 일반 사람들의 5%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비슷하게 죽어요. 예,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 모호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누가 아, 저 교통사고 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죠. 가능하면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예, 이렇게 방어막을 쳐 두신 것은 아니다. 노출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 영적 안전과 육체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험이 얼마나 상반적일 수 있는가 하면,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유가 뭐냐? 예.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받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 더 많이 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증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고난이 왔다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사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싹이 안 난 밭은 하나고 싹이 난 밭은 몇 개예요? 어떤가요? 힌트를 드렸어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가 뭐뭐뭐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근데 돌밭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외부의 공격, 핍박입니다. 육체적인, 사회적인 핍박이에요. 두 번째, 가시덤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혹입니다. 예,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이런 요인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예, 아무리 사회적인, 육체적인 공격과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밭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 보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 돌밭은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영적 안전이에요. 근데 좋은 밭이 결실을 맺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측량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밭은 측량을 하셨어요. 측량하신 것은 야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안전해, 육체적으로 안전해, 사회적으로 안전해 이걸 보정해 준 게 아니었어요. 너희의 영적 안전은 내가 보장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측량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었다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게 누구 어떤 결과,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을 친다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재앙은 항상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는 끝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예, 사회적인, 육체적인 이런 그 영역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측량과 인치심은 다 어떤 영역과 연관된 것이다? 영적인 영역과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이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안은 보호를 받지만 밖은 노출되어 있다. 외부의 세계에. 근데 얼마 동안 노출되어 있는다 했어요? 42개월 동안. 42달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은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이 세 장에 걸쳐서는 42달,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 날로 계산하면 1260일, 세 종류의 표현들이 하나의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3년 반, 42달, 1260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 상징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숫자가 나오면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건 우리의 숙제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하실 때 뭐 정답이 딱딱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정답이 있진 않고 고민을 해서 공부해 가면서 또 설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또 해설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해설을 읽어 가면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 42달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부터 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 한 3년 반에 해당하죠. 또 3.5년 곱하기 12개월 하면 42개월이 되고요. 42 곱하기 30 하면 1160일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기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요. 먼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기본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다니엘서 7장 25절 또는 12장 7절의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을 깨뜨리는 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깨뜨리는 시간. 그러면 이 3년 반은 성도들에게 편안한 기간일까요? 막 공격을 당하는 기간일까요? 공격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공격받는 기간. 자, 그런데 이 3년 반에 더하여 또 아까 보니까 이제 구약의 배경 속에 하나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예, 엘리야가 그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 반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 3년 반의 기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기간이 3년 반.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3년 반의 또 기간입니다. 보면 아까 그 다니엘서의 배경은 악의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었는데 또 그 열왕기상 17장이나 18장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기간이 또 3년 반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얘기를 합니다. 예,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기한이 3년 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재앙과도 연관된. 그러니까 3년 반은 양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는 이 기간이 3년 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아까 42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42달. 이 42달은 뭘까? 42의 배경.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요. 몇 번 쳤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해보면 42번을 칩니다. 4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면서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호를 받는 기간이다. 그게 42번 진을 친 기간이고요. 그리고 연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4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고요. 그때부터 40년을 너희가 유리 방황할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죠. 그래서 40 더하기 2 해서 42년의 광야 생활.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만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42년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라는 숫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하고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보호, 공급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배경에 비추어 보면 11장부터 13장에 나타나는 42달 그리고 그 관련된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 엘리야의 사역을 시사하면서 다니엘의 예언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종말론적이고 모형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의 환난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도들과 성전에 대한 공격의 기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3장을 한번 보면요, 13장 성전을 공격하는 기간을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그 성전은 어디냐를 얘기할 때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이미 땅에 있는 성전이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 기간은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성전을 공격하는 기간을 얘기했다면 이게 저한테 연관된 건지 저기 PPT에 연관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 전원 끄기가 이 표시가 나오네요. 여기 화면에 뭐 때문에 그런지 제 노트북 문제 같지는 않은데 이것만 보면 됩니까? 예, 제가 혹시 또 끊어져 버리면 한참 또 재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괜찮답니다. 여기서 장막은 그 땅에 있는 성전이나 장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막이요 그 장막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공격을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공격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탄과 짐승의 공격이 12장 6절부터 14절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면요. 14절 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기간과 또 그러면서 보호를 받는 기간이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대적들의 교회의 대적들의 공격이 아무리 가혹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할 곳을 주신다. 이 기간 동안 42달, 3년 반, 1260일 동안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양육하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간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보호받는 것은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예, 보호의 의미를, 그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오히려 고난과 손실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세기 당시에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순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가까이 북한이나 또 오늘날도 세계 이곳저곳에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죽음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영적 충성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끝까지 견뎌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면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관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시고 인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의 결과다. 그렇다면 이 3년 반의 기간은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적으로는 고난의 기간이요 영적으로는 보호의 기간이다 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년 반의 기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장 3장을 보면 일곱 교회가 자신의 충성심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입니다를 입증해 보여야 하는 기간이고요. 6장에서 그리고 8장, 9장, 16장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에게 쏟아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계가 이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이 시간적으로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로 상징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시행되는 기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들, 악의 세계를 향한 재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신자들이 이 재앙의 상황 속에서 안전을 보호받는 인침이 있는 기간입니다. 인을 받고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리고 11장과 12, 13장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다. 그럼 핍박의 기간은 바깥들이죠. 성전의 바깥들,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고 보호의 의미는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은 양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의 세계로 그리고 의의 백성들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갖는가, 한쪽은 심판당하는 재앙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요 한쪽은 보호받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 악의 세계와 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악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기간이요 그 공격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의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공격받는 영역이 따로 있고 보호받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는 영역은 어디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리의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요소들은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물론 안 당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누가 고난당하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측량하셔서, 측량하신 대로, 이미 측량하시고 인을 쳐주셨어요.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거는 영적인 안전의 영역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반의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좀 정리되셨는가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혼동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자, 3년 반의 기간, 11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만 그 간단하게 1절, 2절은 살펴봤는데 3절부터 13절은 그냥 주제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요. 두 증인의 배경은 아마도 엘리야와 모세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선교하는 기간입니다. 증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선교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증인은 증언하는 그런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이고요. 자, 7절부터 10절은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의의 백성들의 고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 결론은 뭐냐? 두 증인의 승리입니다. 두 증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예,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 죽음, 승리, 이런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11장에서 보게 되고요. 이제 12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장, 13장은 어찌 보면 11장도 그러하지만 11장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아까 그 인과 나팔의 관계를 보면 나팔에서 곧바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것은 15장에 가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 13, 14장은 그냥 삽입된 내용이에요. 예, 특별히 삽입돼 있어요. 근데 이 삽입된 게 그 중요한 것은 뭐죠? 예, 이 삽입된 게 중요한 것은 두 번에 걸친 악의 세계에 대한 심판과 의의 백성에 대한 보호, 악의 심판, 의의 백성 보호 했는데,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가 12장부터 14장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의의 백성과 악의 세계 사이에는 어떤 상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고,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뭘로 이제 전환된다고요? 수평적인 관계, 악의 세계와 의의 백성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근데 이것도 둘 사이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의의 백성들은 다 그냥 몰살하고 말아요. 악의 백성, 악의 세력이 얼마나 세기 때문에 이제 용으로 상징화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 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12,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2, 13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12장, 13장은 악의 세력의 공격입니다. 누구를 향한 공격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의 백성을 향한 공격이고요. 14장은 그 악의 세력이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갚으시는가. 예, 충돌의 기간이 끝나고 1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최종적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 단계는 예, 신원, 악의 백성들을 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14장에 나타납니다. 12,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용의 공격이고요. 둘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은 시온산 위의 어린 양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은 임박한 심판, 그리고 끝으로 14절부터 20절은 땅에서의 추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운명과 악의 세계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그러니까 12, 13장의 이런 공격과 보호의 관계 속에 그 어려운 3년 반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14장이다. 그래서 14장은 아까 7장과 비견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게 1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은 우리가 본문을 지금 당장 다 읽지는 않겠고요. 12장을 보면 여인과 아이를 뵌 여인과 용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용이 여인을 공격하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로 올려가고 그러자 용이 따라 올라가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땅으로, 하늘에서 자리를 잃었으니 땅으로 쫓겨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분풀이를 누가 하게 하겠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여자에게. 그런데 그렇게 분풀이를 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독수리 두 날개에 날아서 광야로 피신시키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보호의 손길을 펼치신다. 이게 이제 12장 전체의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이 배경이 뭐냐, 어떤 상징의 의미를 알려면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배경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배경이 가장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2장에 나타나는 구약의 배경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면요. 먼저 여자를 공격하는 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덴에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뱀의 모습에서 그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장에 가서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용이 내쫓겼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여기서 옛 뱀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옛 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이고요. 두 번째, 메시아를 낳는 여인. 메시아를 지금 낳으려고 여인이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구루하는 여인 시온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이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건 시편 2편 9절의 인용이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는데 그건 다니엘서 7장 25절 등 다니엘서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광야. 광야 나오면 우리는 뭐가 연상되죠? 이집트로 피신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42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42번이나 장막을 옮겼던 그 광야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피신했다 했습니다. 14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했는데 그 광야의 피신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정확하게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탄과 싸우는 미가엘의 모습이 나오죠.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했는데 그 미가엘의 역할은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미가엘의 모습,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등을 연상시키는 미가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2장 안에는 구약의 배경이 상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12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구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1절부터 6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용이 여인의 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메시아 전쟁의 환상인데요. 거기는 두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 개의 표적이 있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두 개의 표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1절을 보면 해로 옷을 입은 한 여인이다. 옷을 입었는데 해가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메시아를 낳습니다. 그럼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럼 이 여인은 누군가? 라고 질문했을 때 누구라고 답하면 좋겠어요? 예, 마리아라고 얘기하면 딱 복음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메시아를 낳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만 낳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낳은 다음에 용의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격의 대상 속에 이 여자가 낳은 다른 아들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마리아를 지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낳는 그 공동체적 어떤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공동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고 메시아가 그 공동체 안에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공동체 자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바로 이 여인은 그런 그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혹은 시온은 여인으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20절이나 에스겔 16장 8절 이하 특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구약의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당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며 그분의 오심을 예비해왔던, 준비해왔던, 그리고 그분을 맞이해드렸던 메시아 공동체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메시아를 오시는 길을 준비하여 예비하였던 역할도 하고 오신 다음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중적 역할을 해요. 예, 이중적 역할.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예비적 공동체와 예, 맞이하는 공동체 한 여인으로 예,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두 단계로 예, 나눌 수는 있겠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런데 2절은 보면 해산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여인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예. 전 사실 당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당하는 제 아내 옆에서 그 참 넷을 낳았는데 셋째 넷째는 쌍둥이래서 세 번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을. 그리고 우리 딸 중에 한 아이가 그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그냥 고통당하는 것을 제가 봐가지고 아이 낳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막 미리서부터 예, 좀 그래요. 정말 아이를 낳는 게 고통스럽죠. 첫 아이 낳을 때 제가 제 아내 옆에 있었는데 그 진통할 때요. 저를 보더니 여보 보기 싫어요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죄 지은 사람처럼 나가려고 하니까 또 여보 어디를 나가요 알았어 안 나갈게 왔다 갔다 예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 제 아내가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자 이스라엘이 이런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예, 그 고통의 모습을 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으로 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산하다라는 말도 고통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듯이 해산하다도 뭐 실제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그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당했는가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여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일곱 면류관을 쓴 큰 붉은 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붉은 용. 두 번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큰 붉은 용입니다. 사실 고대 신화에는 용이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용에 관한 언급은 다양한 이름 하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용은 대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의 악의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악의 세력.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용은 압제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상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국가. 요한은 이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옛 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 색깔은 붉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거는 뭐의 상징일 것 같아요? 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해적인가. 그냥 움직였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성격입니다. 또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다. 뿔이 열이다. 그 위에 일곱 면류관을 썼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머리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리가 많다. 머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은 것은 머리 하나 자르면 죽을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 히라베 신화에 보면 그런 그 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히드라 같은 경우에 막 머리가 많아요. 하나 잘라봐야 영웅이 가서 하나 잘라봐야 또 살았고 또 살았고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일곱 개나 돼요. 그러니까 죽여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세상에 사탄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예 접어두세요. 예, 접어두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은 사탄은 죽지 않아요. 머리가 일곱이나 돼.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막 온 힘을 쏟아서 하나 딱 자르면 아 이제 됐다 막 좋아하는 사이에 벌써 사탄은 또 나타나가지고 다른 공격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일곱이다. 그리고 뿔이 열이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고 둘이 있으면 더 대단한데 뿔이 열이나 된다. 그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사탄을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이 엄두를 내는 건 아예 그만두세요. 예, 우리의 기능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싸울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뿌리혈이에요. 일단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같은 흉내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아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도 얼마든지 그 비슷한 흉내들을 많이 내요. 13장에 보면 바로 그 사탄 자신이 아니라 사탄이 불러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능력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이제 특히 막 그런 능력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는데, 예, 가짜 능력도 많고요. 진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탄도 뿌리혈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게다가 머리에는 뭐를 썼다 했습니까? 왕관을 썼다. 예, 왕관은 통치력을 얘기합니다. 예, 사탄은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제 왕관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그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데, 꼬리를 살짝 한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늘의 별에, 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꼬리를 꼬리로 살짝 흔드니까 하늘 변에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다. 예. 별이 뭐 아무리 많아도 사탄 한번 싹 하면 다 떨어져요. 3분의 1이 꼬리로 떨어져 나가요. 그냥 머리에 뿔로 받은 게 아니에요. 꼬리로 흔들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러면 이런 용이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여인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용이 부시 앞에 딱 있는 거 봤죠?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 막 천둥도 치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하면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는, 그 아들은 내 거다 하고 딱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그 모습은 뭔가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용에게 집어삼킬 자가 아니라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예,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결과는 너무 싱겁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낳자마자 하늘 보좌로 올려감을 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나니까 보러 한우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채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읽어야 될까요?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분의 생명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또 당장 나타나가지고 이 아들을 거꾸로 들이려고 합니다. 거꾸로 들인 방법은 시험이었죠. 세 개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꾸로 틀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탄과의 타협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병을 고치신다, 이건 모든 사탄과의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메시아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탄은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제 거꾸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잠시 잠깐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헤롯 대왕의 공격을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살아나심까지는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충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만약에 요한복음도 썼다면 예, 요한복음의 그 얘기는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4절, 5절에 이어서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고요.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보니까, 아, 뭐 대신 뭐라고요? 뭐 대신 뭐예요? 꽁 대신 닭이라고요? 아니,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여자라도 잡아먹어야겠다. 공격의 화살이 이제 누구로 향합니까?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아들은 하늘로 올려가셔서 보좌에 계시는데 여인은 땅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의 바깥들은 남겨두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42달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어요.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궁금하죠?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 우리도 빨리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이미 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데 예비하신 곳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그 예비하신 곳은 어딘가 궁금한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13절부터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 6절의 내용을 예, 확장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예비한 곳이 어딘가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로 갈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7절부터 12절. 지금 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3절로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6절에서 한마디 한 거 13절 이하에서 확장 설명할 텐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순서적으로 하늘에서는 뭔 일이 있었냐, 그리고 왜 땅에서 용이 여인을 공격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그때까지는 사탄이 하늘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화를 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죽이리라 하고 올라갔는데, 예, 7절부터 12절까지는 간단히 설명하면, 예,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예수님과 아들과 싸우러 올라갔는데 정작 전쟁은 예수님의 대리자, 메시아의 대리자가 싸웁니다. 누구예요? 예, 미가엘이 싸웁니다. 미가엘의 역할이 뭔가 우리가 잠깐 좀 보면요. 미가엘 모습. 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나를 돕는 거예요. 미가엘은 뭐 그가 최고로 높은 뭐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도와주는, 메시아 대신 싸우는 장수가 미가엘이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자 하늘에서의 전쟁을 치르는 대장은 미가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들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들을 도와주는 미가엘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아들을 또 할 텐데 문제는 미가엘에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의 결정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자리를 잃게 됐고요. 그래서 10절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이제 사탄은 하늘로부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의 달라진 상황이에요.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더 이상은 자리를 주지 않았다. 쫓겨나버렸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사탄이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사탄이 귀찮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분노요? 사탄의 분노. 땅에 내려왔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아들을 쫓아갔더니 아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미가엘과 싸우다가 미가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쫓겨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극렬한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은 접어놓으세요. 예, 그건 새하늘과 새 땅, 새예루살렘 공동체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탄과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너무 두렵잖아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나 되고 멸관을 일곱 개나 썼는데 어떻게 그 사탄을 대항해서 싸웁니까 우리가?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13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자, 이제 6절에서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자신인 아들이 하늘로 피신해버렸고 그 대신 사탄은 하늘에서 그 자리를 빼앗겨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화살은 자연히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여인에게, 메시아 공동체에게로 돌려집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용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 아까 11장 2절에서 예,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았고 남겨둔 예, 42달의 기간. 그게 용이 교회를 공격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광야로 날아가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보호가 교차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보호받는 곳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환상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자들은 이 환상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 날리셨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광야로 피신시켰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이 본문을 이해해라 라는 것을 살펴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역사의 마지막 환란에서 그들의 엄청난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뭐와 뭐로 먹이고 또 마시게 하셨죠? 만나와 바위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공급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 3년 반, 42달 동안 광야에 거하는 메시아적 공동체도 양육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영적 안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앞에는 육체적인 공급이지만 뒤에는 영적인 안전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안전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출애굽 광야 모형은 미시아적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세상에는 정착할 곳이 없는 순례자들이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 생활.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시민권이 한국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본향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그 얼마나 강조했으면 본향을 사모해라.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는 광야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향은 우리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딜까요? 세루살렘 백성 공동체로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거기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 3년 반의 기간, 42달은 광야다. 예수님은 승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광야에 사는 거예요. 광야. 근데 광야의 특징이 뭔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을 때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택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 성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42년 내내 42번이나 장막을 옮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꼴로 했는데 거기다 무슨 집을 지어요. 집 지어봐야 집 짓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즘에 뭐 2-3개월이면 짓지만 그때는 뭐 2년, 3년 걸리는데 터만 닦다가 가고 뭐하러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광야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저택은 더군다나 짓지 않아요. 성을 건축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마치 그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왜요? 이게 끝인 줄 아니까. 그러나 본향이 있는 순례자들은, 여행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처럼 이곳에 지내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텐트 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42일 동안 텐트 치면서 한번 여행해 보세요.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제가 86년도에 그런 여행을 한번 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양 목사, 저기 신학교에서 3년 배운 것보다 유럽 여행 한다라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좀 과장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꼭 한번 하고 가. 영국도 유럽이지만 섬이니까 대륙을 한번 유럽을 봐라.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35일 동안 텐트 치면서 이렇게 35일을 여행을 해봤었습니다. 아,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운전도 힘들긴 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 치는 거예요. 제 안에는 뭐 이 전등불 한 개 놓고 밥 짓는 거예요. 근데 텐트 치고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텐트 치는 게 어렵던가요? 걷는 게 어렵던가요? 걷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막 그 이슬이 젖고 막 진흙도 묻어 있고 하면 다 닦아야 돼. 그때 제 아내는 밥을 하고 있는데 밥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밥과 하면 안 되나? 이런 악한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수십 번 했죠. 아, 그러니까 야, 이 순례의 길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기 그냥 어쩔 때는 그냥 거기에서 며칠 더 있으면 안 되나 하는데 일정이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걷어야 되고 걷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여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고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객이어야지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러라 할 때 머물러지 여기다 집 지어놓고 나면 가라 해도 갈, 아, 하나님 여기 제가 얼마나 이 애를 쓰고 이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은 이 집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떠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여기에 머물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떠나라면 떠나야죠.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집을 짓는 미련함을 우리가 예,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순례자다라는 교훈을 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광야의 위험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뭐로요?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그 태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광야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는 것을 보여줘요. 돈이, 만몬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전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장된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게 광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장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예, 이 물상징이 또 나옵니다. 물은 항상 공격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죠. 홍해에서도 물이 가로막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터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물이 그냥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바다를 갈른 게 아니라 이제 물을 삼켜버립니다. 땅을 갈라버려요. 바다를 갈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세계 가운데 개입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가신다. 영적인 보호의 길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공격해도 해도 안 되니까 여자 전체를 잡아먹어버리고 막 물에 삼키려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남은 자손은 뭐냐? 첫 번째 자손은 그리스도로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남은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손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와해 전술을 씁니다. 예, 와해 전술. 한 명, 한 명 야금야금 먹고 치우면 전체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전체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건 사탄의 격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조력자를 불러내요. 바다에서 13장에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제 공격을 각계 전투로 해라 해서 13장에서 이제 각 그 각 개인 개인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건 연대기적인 게 아니에요. 예, 다양한 방식으로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다양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각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예,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한다. 그럼 이제 13장에서는 그 와해 전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두 짐승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